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에서 8장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열왕기하에 관련된 역사를 살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디쯤의 역사를, 성경에서 어느 역사쯤을 살피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서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이제 분열왕국의 시대의 역사인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 나라를 맡았던 그 여로보암 왕부터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렇게 뒤틀어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이 여로보암의 그 이 집안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끝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그 이 나라를 맡아서 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됐는데, 그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 이 아합과 이세벨, 그와 결혼했던 이세벨 같은 경우는 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거에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 영적인 풍전등화의 지경에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가 그렇게 그런 주역을 담당했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죽은, 그리고 곧 계속 이어지는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살핀 게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불과 한 2년 만에 죽게 되는 이야기, 역시 불순종 속에 이렇게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산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사건도 살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를 쫓던 엘리사라는 그의 제자가 이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열왕기하에서의 시작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3장부터 계속 살펴보면 1절부터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처음 맡았던 왕이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그 우리 지난주 살핀 것처럼 똥파리 신을 찾아가면서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묻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전한 그대로 그 아픔 속에서 그 침상에서 죽고 마는 것을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봤을 것 같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아하시야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여호람은 왕이 되면서 이제 그 형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알을 위해 세운 돌기둥, 뭐 그 오벨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 그 이 주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때 이제 바알이라는 전파자, 바알 그 우상의 전파자가 사실은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죽었어도 이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여호람이 된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의 우상을 다 이렇게 제거한 걸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전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열왕기서의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형 아하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의 원인을 받고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바알 숭배와 이 이방 우상 숭배가 그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근거, 그게 뭡니까?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짓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버리는 그런 거는 아무치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때부터 이 금송아지는 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나라의 전통이었을 것이고 나라의 상징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몰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내산 약속과 명령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조상들의 시대에 출애굽이 있었고 그때 도운 신이 하나님인데 그걸 지금 금송아지로 바꿔놨잖아요.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부터 이 금송아지 산당에 이 제사장들을 레위지파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아무나 일반인 중에 제사장을 세워버렸기 때문에 레위지파 족속들이 다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여호람은 자기 형이었던 아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하나님은 우상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똥파리 신을 찾다가 당한 그런 재앙을 목격하면서 어쩌면 그것도 기억이 났겠죠. 엘리야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한 번에 아주 그냥 제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 바알의 주상들만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전에 다윗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모세와 시내산 약속,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알아도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오해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과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만 보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똑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부분 이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 근본적인 그 이 다툼이 되는 그 근본의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들은 그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결되어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근본적인 상처가 서로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만 되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중에도 싸움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근본적인 서로의 어떤 그 뿌리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람이라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굵직한 그 죄가 드러나서 타격을 입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제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굵직굵직한 죄악이 죄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과거로부터 지금 뭔가가 계속 뿌리가 되는 그 원인에는 무관심한 거죠. 어쩌면 무관심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다는 걸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그거를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현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미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반복해와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뭐가 그럼 근본적으로 따져갔을 때 그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 무슨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왔던 것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뭐가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죠. 하나님의 그 과연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다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럼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핑계와 변명을 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조차도 모르고 그릇된 신앙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되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삶 속에 그런 불순종의 그 금송아지의 태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태도가 형성, 그런 불순종의 태도가 형성이 되면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되면 마치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땅에 있는데 저쪽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이 거룩한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었던 죄악들이 어떻게 되는 게 수많은 죄, 다양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왜곡하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잠깐 여기 커 보이는 이런 죄악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또 다른 죄의 열매들이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그 오래된 죄의 뿌리, 그 근원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죄의 열매가 되는 그 근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죄악들, 뭐 형식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바꾸고 뭐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상에 이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느끼죠.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나?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고 찝찝한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 자기 마음에 찝찝한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취직을 못하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고 이민 생활이 꼬이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지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고치려고 하죠. 뭐 헌금을 낸다던가, 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뭐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던가, 어? 그리고 좀 더 뭐 봉사에 참여하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활성화된 죄의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 가장 근본이 되는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 태도, 이 불순종의 태도, 핑계와 타협의 태도를 없애지 않으면 단지 당장 마음에 찝찝한 한두 가지를 제거할 수는 있고 뭔가 변해든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니 마치 여호람 왕처럼 형제 아하시야 왕에게 벌어진 일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만을 파괴하는 그 근본은 놔두고 주변의 것들 가지치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또 더 큰 죄의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 이건 시간 문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교회를 오래 다녀오고 그런데 말씀을 늘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도 어쨌든 성경은 안 읽어도 주일날은 꼭 참석하는 건 축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강단을 통해 듣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느끼긴 합니다. 이러다 하나님께 맞는데 이러면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당장 편리한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 매를 내리시는구나. 그 몸을 움츠립니다. 단지 문제라고 생각한 지 그런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하나에 두 개 고쳐가고 그동안 또 순종해야 됐던 거를 안 했던 것들을 한두 가지 더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단지 닥쳐온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위기를 느끼는 거를 넘어가려고 하는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죄라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죄악의 다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다리를 통해 건너온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 눈으로 보이는 이 변화가 없어 보여도 가장 먼저 불순종의 태도가 되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 핑계와 변명을 하는 영적인 게으름의 태도가 버려져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에게 어떤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의 지금 남북 두 나라가 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이 죄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여호람 같은 경우 어땠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죄된 행동을 제거하기.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바알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그 위기를 무마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왜곡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은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이 남유다 왕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위기를 만나거나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금세 배신하고 변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다의 몇몇 왕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바른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뭘 말하면 항상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이 우상과 지금 여기 남유다에서 자꾸 언급되는 산당의 개념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타협하고 왜곡하는 근본적인 불순종의 자세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결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 피지를 않죠. 이걸 펴서 보느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리더의 말씀을 듣겠다. 틀린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변해지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아마 더 열심히 봉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봉사 자체가 힘들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명의 일이 비록 힘들지만 재밌고 좀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여기 와가지고 종교적인 억눌림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힘든 거예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움직여가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종교의 짐을 지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금세 또 위기를 만날 땐 변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제대로 또 변심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이 요람과 같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남유대의 이 왕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 죄의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같이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는데 늘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원하는 성도라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한 태도입니다. 나는 그냥 말씀을 안 읽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가장 악한 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기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태도는 거꾸로 보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꼭 남을 협박하고 뭐 모욕하고 때리고 누굴 뺏고 이런 것만 죄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어쨌든 이 아시아의 뒤를 이은 이 여호람 왕은 발의 주상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우상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금송아지 산당은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오므리 왕조는 점차 멸망으로 갑니다. 자, 계속되는 이 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래서 여호람이 이 아버지 압이 죽으면서 그 배반했던 얘기가 나왔죠.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때 유다 남유다가 에돔 족속을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인데 남유다가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에돔 족속까지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 모압을 향해 가는 그 길 에돔 사막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이제 거의 뭐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알고는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전쟁에 끌어들여서 모압의 손에 죽게 한다고 막 탄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일은 내가 벌려놓고 뭐가 안 되면 늘 남 탓, 조상 탓, 하나님 탓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인데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자기 공로고 안 되면 남 탓이 되는 이런 습관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 탓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의 이 모습 이대로를 좀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나의 악함을 고백해야 거기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람 왕은 이런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들을 구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끈기 있는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이 지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용서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이 3장의 여호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제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 3장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피는 8장 9장까지 마지막 13장에도 나오지만 굉장한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그 소식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됐는데 봤더니 그 아내가 그 빚으로 인해서 아들 둘을 종으로 뺏기게 된 그런 지경에 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성실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더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뭐 쉽게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비치고 죽는 바람에 지금 뭐예요?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 모든 좀 그릇을 많이 얻어와라.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끊임없이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해서 결국 그 절망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기적은 지금 우리가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런 기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1절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그 어려움을 자식 때까지 물리는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기적적인 일로 막 무조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시내산 계명을 통해 그 언약을 통해서 그런 이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공동체에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의 어떤 지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보면 속으로 정죄합니다. 저거 분명히 뭐 잘못했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징계의 손길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지체들을 볼 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자기의 영적인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고 또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감사해야 되고 또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좀 있다고 할 때는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서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승리해가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지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사가 이 가난하고 위기에 처했던 이 과부를 그렇게 도와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이 엘리사가 그 이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 그 엘리사 일행을 잘 대접했던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뭐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섬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하는 건 쉬워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랑을 받는 건 어려워요. 남이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상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일단 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어떤 대가와 조건을 바라지 않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와 그의 종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고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더 나서서 도대체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고민을 할 지경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이거 주셔, 저거 주셔, 이거 주셔, 저거 주셔 하면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근데 오히려 우리가 뭘 달라는 게 없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지? 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곳이 됐든 거기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나를 좀 먼저 대접해줘봐. 그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하고 섬길 때 사랑의 싹이 트는 거죠. 먼저 배려하는 공동체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그런 이 연인 관계가 따뜻해져서 결국 결혼에 이르는 겁니다. 연애하면서도 네가 내, 내가 내, 내가 더 많이 냈잖아. 네가 더 많이 이렇게 가면은 그건 결혼으로 못 가죠. 그 결혼할 때 보면은 그 남자들이 그렇게 무감각한데도 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별 표정 하나만 봐도 서로 아는 그런 민감함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주고 그게 사랑받는 비결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감각을 어디다 까먹었는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 배려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서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서서. 근데 이 난 아이가 나중에 자라다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어요. 머리가 막 아파다 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요? 그가 먼저 대가 없이 엘리사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7년의 흉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서 고향을 좀 떠나 있어라.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 7년 정도 아주 극심한 이 흉년이 올 거니까 나갔다가 와라. 이런 배려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 7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마침 그 왕이 이 엘리야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엘리사의 얘기를 하다가 이 여인의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재산과 그동안 7년 동안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소출을 다 그 여인에게 주라고. 이게 뭡니까? 그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봐 늘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베품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섬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나 또는 알아줄 것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그 영혼이 축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섬겨간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4장의 얘기인데 4장에는 또 이제 제자들이 무슨 먹이로 했던 뭐 국 속에 뭐 이 수프에 독을 뭐 제거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먹이는 배고픈 학생을 먹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기적적인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가장 어쩌면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일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의 군대장관, 아람이라는 그 북쪽 나라, 시리아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앓게 돼서 그걸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지금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종에게 말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 왕 다음 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그래도 이 누군가 나를 고쳐준다면 정성을 다해 바치려고 막 많은 재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얼굴 콧배기도 안 베고 그냥 씻고 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아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가버리겠다고요. 야, 이 요단강이 뭐 깨끗하다고 여기서 해. 우리 거 올라가면 더 좋은 게 많아.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는데 그런데 그를 옆에서 섬기던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낫기 위해서 만약에 얼굴을 보고 뭐를 시킨들 하지 않겠습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래면서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뭐 기적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뭐 증명할 게 아니라 그건 믿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상상하던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처럼. 그래서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자기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처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생명의 길이고 치유의 길인데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주 그냥 고집을 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기를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나눴지만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어쨌든 던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에 시구할 때 보면은 팍 해가지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돌을 패대기 쳤든 아니면 정확하게 날렸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은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세상을 향해 이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괜한 오기 부리지 마세요. 던졌는데 맞았는데 왜 멀쩡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제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 그대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뒤집어버린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나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 나만이 치료를 받았다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나만, 그 고집스러운 나만을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감정과 느낌을 찾고 당장 극적인 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나만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동조해서 그럽시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럴 게 아니고 이 남은 장군의 측근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라고 권유하고 이끌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듯한 분위기가 무슨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의심이 가득 찰 만큼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는 그런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장에서는 또 계속적인 기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선지 생도가 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계속 자주 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올 것인지 다 알게 해서 이 이스라엘, 이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걸 다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람의 왕이 야 이거 우리의 작전실 안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 사람들을 돕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사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금 완전히 곁길로 빠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방치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죽든 말든 네 마음이다. 그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성실히 도왔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해서 정말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속된 언약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려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센 분인가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러더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지,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유됐다, 기도했더니 이랬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센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중반부를 보면 다시 이제 아람이, 지금 나만이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장군의 일과 엘리사가 베푼 은혜로 잠잠했던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또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욕심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런 문제의 원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 무관심한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불순종의 삶 아닙니까? 그걸 고집하니까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심각해지죠.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을 이 아합이나 그 오므리가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점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성이 있었어요. 어쨌든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6장 25절부터 참고해보면 무슨 새똥까지, 비둘기 똥까지 다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6장 28절부터 뭐, 그래서 이제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내놨는데 얘는 안 내놓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끔찍한 지경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일은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을 참고하면 이런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걷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참고해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좀 고갈된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뭔가 위기만 있으면 하나님 불렀다가 해결되면 또 그 사사시대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면서 이 여호람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듣고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내가 죽인다, 이거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엘리사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이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종종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러는가,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행위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일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자기를 겸손히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에서 회복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호람 왕은 지금 어땠어요? 자기 성질에 엘리앗을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냅니다. 왕까지 따라와서 이 여호와가 만든 이 함정을 내가 무슨 수로 피하겠냐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불순종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꾸몄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께 이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참도 감사한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이 요람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원망하는 이 여호람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7장의 얘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지금 포로로 포위된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여람 왕 주변에는 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나아만은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 옆에 사람들이 바르게 조언을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 여호람 왕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엘리사가 자녀를 잡아먹고 밀가루 한 대접에 지금 500만 원씩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현실 속에서 내일 당장 이 밀가루 가격이 한 대접에 500원밖에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람 왕의 한 장관 사람이 옆에서 듣다가 야,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 게 되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 장관은 그 뭐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본 거예요. 이 장관은 진짜 현실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이 여호람이나 그 장관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장관 같은 사람은 너는 그것을 보게는 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들 보십시오. 정말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같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다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첫 현실을 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인들 이걸 무슨 지로 해결하겠어?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여호람 왕이나 그의 장관처럼 한탄하고 남탓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원망하면서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최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충분히 사태 파악이 가능한 어려운 것들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고 그런 위기를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만드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아람의 군대들이 헛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두고 몸만 싹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거기에 있던 그 뭐 군량미와 이런 게 전부 그냥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튀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서가 필요하니까 왕이 그 어제 말한 그 장관에게 좀 이 국 질서를 좀 잘 잡아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여러분 안 됩니다 하다가 그냥 깔려 죽은 거예요, 그냥. 그 배고픈 사람들이 우락 나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잠깐만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분명히 그 장관은 봤습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에 보이는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말, 믿음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란 어떤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란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의 끝이 순교라면 순교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 다윗이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바닥에 패대기를 쳤을 수도 있고 그럴더라도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걸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는 눈을 갖는 거. 현실의 눈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선 믿음의 눈을 갖는 거. 여기 지금 나중에 게하시 같은 경우도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뭘 뇌물이 아니라 뭐 감사하다는 뭐 선물을 때 엘리사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서 막 그렇게 막 받아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이 걸리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전부 포위하고 들어오니까 그 게하시는 눈이 현실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엘리사가 눈을 밝게 해주죠. 그래서 뭘 봤어요? 그 아람의 군대 위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대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이 기적들, 이적들을 지금 7번, 8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시편 40편 20절.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교회에 늘 나와서 몇십 년씩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의 느낌이나 만족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사람의 끝은 패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8장을 보면 아람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이 이방의 왕도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냐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알세부, 똥파리 찾아가가지고 묻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떠나지 못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이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이다. 그 열왕기서가 그때 적혀졌다고 그랬죠. 이미 남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적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유는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는 바알이나 아세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뜻이 그렇다고 그랬죠. 이름 그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흉년이 오기도 하고 메마른 땅에 비도 오게 하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세계의 역사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그런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왕들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신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아서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불순종을 고집하는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엘리사 선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제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야. 생명의 길로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같은 왕은 아람의 침입으로부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은 오히려 똥파리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왕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이 율법에 나오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해라.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산다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너로 시작된 너의 왕의 혈통이 끝까지 갈 거다. 그랬었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오늘 교회 속에 계속 나오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고 예배에 익숙해 있고 봉사에 익숙해져 있고 다 익숙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기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모르면 안다고 하는데 그게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뀐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와 계속해서 간곡하고 성실하게 부르는 이런 외침들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늘 다투고 싸우고 아까처럼 억지로 종교의 멍에를 지고 가니까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리더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그 약속으로부터 이 믿음의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반드시 때를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해라. 분명히 명하셨죠. 7년에 한 번 반드시 적어도 7년에 한 번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모아서 아이, 유치,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외국인까지 모아서 바르게 교육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점차 마지막 낭떠러지를 향해 점점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런 구약의 역사를 세밀히 살피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역사의 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성경적인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당장 벌어지는 그 위기에 우리가 쉽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바꿨고 아까도 우리가 집에서 제가 오는데 이게 시간이 딱 제 집에서 12시 20분에 나오면 여기 12시 50분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같이 나와서 다 준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여기 조금만 뭐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이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일찍 나오면 너무 일찍 나와서 안 되고 또 그 다음을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분명히 목적을 알고 길도 하는데 그 길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인데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좁아짐을 느낍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결정했을 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 발생한 엄청난 위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그 조치가 지금 당장은 이 여호람의 군대 장관처럼 논리나 타당성이 딱딱 맞아서 아무리 여호와가 있다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소? 라고 옳은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치를 통해 보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믿음의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 말이 옳고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끝은 패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세밀히 살펴야 되고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비록 미래는 몰라도 지금 닥쳐오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어떤 길을 걸을지는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가장 먼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관, 이 나침판을 가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20대, 이 뭐 10대, 20대를 살아가며 미래에 뭐가 될까 참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같이 어려운 세대가 되니까 30대가 다 됐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못하고 40대가 지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지경이죠. 혹시 현실이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역사를 안다면 비록 이런 현실이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갈아야 될 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의사가 되겠다, 건축사가 되겠다, 무슨 약사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든 간에 그 내가 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역사관으로 무장이 되면 그 말씀의 가치관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할지를 말해줄 겁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새롭게 만나는 이 2000년에 이 21세기에 만나는 새로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아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 그런 길은 성경을 통해 참된 가치관, 성경적 역사관으로 무장할 때 영적인 나침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말씀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응답들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려더라, 뭐 저렇게 하려더라, 뭐 금식하려더라, 뭐 어쨌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되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되고 뭐 점치는 신앙 같은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게 마치 옳은 것이고 지극정성을, 치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천이라고 뭘 들어줄 거라고 잘못된 착각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에서 8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런 일들 속에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월 첫째 주로 같이 우리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